심하다.
빤스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저거.
아우 저 마스크 어떻게 해 저거 이거. 그냥 헝겊으로 그냥.
그치.
슈퍼맨부터 저거 했었던가? 슈퍼맨 할 때부터 그거 조각하고 그러던데.
아니 저기 크리스토퍼 리브 할 때만 해도 멋쓸 짓이 없었어.
아 그래?
어.
이쪽 같이 한국사람 정말 하나도 없어요. 특수문장 쪽은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다 알아요 서로. 이쪽 사람들 서로 다 아는데 그때까지 벌써 십몇 년 있었는데도 다른 사람을 못 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언니를 딱 본 거예요. 언니 카스튬으로 이제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딱 출근했더니 갑자기 저쪽 룸에서 누가 또르르 나오더니 한국 분이시라면서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다이애나야. 그래서 그때부터 친해져서 여태까지 좋은 팀이에요. 굉장히 다이애나도 그쪽 헤어 쪽에서는 탑이고 저도 패브리케이션 쪽에서는 웬만한 자리에 있으니까 되게 둘이 뭉쳐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저 일할 때도 이렇게 만화 틀어놓고 일하고 영화 틀어놓고 일하고 그래요.
바네사 씨는 할리우드에서 영화 특수 의상을 제작하는 패브리케이터입니다.
되게 광범위한데 패브리케이터가 의상부에도 속하고 메이크업부에도 속하고 그러니까 특수 의상, 그러니까 특수 분장이나 특수 의상 같은 부분에 필요한 뭐 패숏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괴물 옷 같은 거, 슈퍼히어로 옷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어셈블하는 만드는 사람을 패브리케이터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헐리우드에서도 극소수만 아마 이거 저기 패브리케이션 하시는 분들 대충 따지면 15명이 아마 거의 전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스킨이 유니버설 측에서 이렇게 불에 타서 떨어져가는 스킨을 어떻게 해줄 수 없겠니 그래서 저희 측에서 옷을 만들어서 보내준 거죠.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이걸 다 벗어야 돼요. 30분 걸려서 입었다가 30분 걸려서 또 벗어야 돼요. 화장실 가려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우연한 게 원래는 자바에서 패턴 메이커를 일했었는데 영화 패턴 메이커를 찾는 구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시 직업을 바꾸려면 이제 다시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 이게 프레그넌 벨리, 그러니까 임신배 같은 거 이제 배우들이 그 안에 입고 찍는 건데 폼 레이텍스라는 재질로 돼 있어서 이게 움직일 때도 진짜 사람 배 같고 스페셜티 옷들이 이 아머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위하고 무게 싸움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더 가볍게 더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게 사실 워낙 무겁고 더우니까 처음에는 이제 영화 의상이니까 이렇게 옛날부터 살짝 동경하던 게 있었으니까 멋모르고 이제 아 나 해보고 싶어 해서 시작은 했는데 시작해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언더월드 할 때예요. 한국에서 헤어앤메이크업을 잠깐 했었기 때문에 털을 트림을 할 줄을 아니까 그때 이제 헤어 트림하러 오는 애가 시간이 안 돼서 못 온다 그래서 내가 나 할 줄 아는데 그랬더니 그래 네가 할 줄 알면 그럼 트림을 해봐. 그러더니 갑자기 뒤에서 하는 말이 근데 그거 70만 불짜리야 그러는 거예요. 한 번 트림 잘못하면 70만 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진짜 날밤새서 공부한 적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료조사도 날밤새서 하고 스타트렉 할 때는 3일을 잠을 안 자고 반지만 했어요. 3일 연속을 밥만 먹고 왜냐하면 뒤대에서 맞춰야 되니까.
그녀는 특히 슈퍼히어로들의 의상 제작에 업계 탑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토르, 슈퍼맨 시리즈, 맨 오브 스틸, 아이언맨 2 등의 슈퍼히어로들의 의상이 베네사 씨의 손을 거쳐 탄생하였습니다. 베네사 씨가 참여했던 많은 영화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애착은 저 다크스타워. 그게 제가 회사를 따로 스튜디오를 세우고 처음 맡은 작품이 다크타워예요.
윈스턴 처칠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로 주인공을 맡았던 게리 올드만은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그리고 특수분장상의 쾌거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마른 체형의 게리 올드만이 뚱뚱했던 처칠의 몸으로 변신이 요구되었던 영화.
달캐스타워에서 만든 패숏은 여태까지 만들어왔던 패숏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더 가볍고 움직일 때 더 자연스럽고 상도 타고 인정도 받고 한 게 너무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큰 스텝업이라 해야 되나 그런 계기가 된 영화예요. 다크스타워가 제일 애착이 가죠. 크면서 미술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마침 고등학교 때 암으로 일찍 돌아가서 투병하시느라고 또 전 재산 다 털어서 병치레하고 그래서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업 전선으로 뛴다고 배운 게 이제 그때 헤어하고 메이크업을 배워서 한국에서 잠깐 있다가 제가 폴리오 소아마비 때문에 왼쪽 다리를 살짝 저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직업을 절대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취직을 하면 처음에는 다리를 저는 걸 못 보니까 합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일하다 보면 미경 씨 다리 스키하다 다쳤어요 막 이래요. 그러면 아 그거 아니고 저 원래 소아마비로 왼쪽이 살짝 짧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다음 날로 해고 통지서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미국을 가자 도미를 결정을 하시죠.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차가운 시선 때문에 더 이상 한국에 살 수가 없었던 그녀.
장애인분들이 다 미국으로 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장애인분들이 충분히 이런 멋진 일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회만 주시면. 제가 한국에서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국에서 슈퍼히어로 옷을 만드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공평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다 자기 몫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할리우드 영화 특수가발 아티스트 다이애나 씨. 오랜만에 찾은 학교. 감회가 새로운 그녀의 모습.
너무너무 학교가 많이 커져가지고 제가 20년이 넘었거든요. 대학교 졸업한 지. 그래서 너무 달라지고 그다음에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그때랑은 너무 달라요.
I would really like to work in movies and
저는 몬스터 제작 일을 하고 싶어요. 영화 쪽 일은 뭐든지 다 해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요.
독일에서 작가로 일하다가 여기 그 영화 메이크업 쪽으로 그 방향을 틀면서 여기서 이제 학생으로 지금 ALT 수업에서 하는 그 머리 완성하는 중이고요.
Well, the most important mission of this school is to continue the tradition of high quality.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사명은 영화, TV 산업의 수준 높은 특수 분장 장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또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회사와 전문인들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전 이 학교 선택해서 왔습니다. 21년 됐어요.
와. 그 후에 하신 영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영화요? 어.
크리에이트 받으신 영화.
뭐 스타트는 그린치, 플래닛 오브 더 에이프스, 그리고 맨 인 블랙, 그리고 그건 옛날
룩
영화.
룩베이커와 네.
제가 룩베이커 사무실에서 이제 거기 문 닫을 때까지 있었어요. 야. 그리고 링, 뭐 헬보이. 그건 옛날 것도 네, 그런 거고.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건 요새 거는 뭐 패싱저 그다음에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 와우. 어벤져 시리즈,
와우.
유명한 영화는 다크니까.
그리고 다크 사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거.
카즈랑 다크 그거.
그거를 이번에 오스카 탄 거예요.
글쎄. 네. 같이 했어요.
네, 제가 그 가발 한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와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이거 해갖고 금방 정말 나가서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그러고 들어왔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정말 하루 종일 아침 뭐 8시부터 5시까지 하루 종일 배우고 얼굴에다 연습하고 서로 이제 둘씩 짝짓고 연습하고 아주 정말 의욕 있게 했죠, 그때. 보통 10시간, 12시간 정도씩 일해요. 하루에. 세보진 않았어요. 근데 보통 제가 한 하나 만드는데 한 2주를 생각을 하면은 뭐 한 150시간 정도 일하지, 그러니까 가발 하나당. 근데 가발 하나가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거 수치 많은 것도 있고, 뭐 수치 적은 것도 있고.
지금 하는 거는 그 배우의 얼굴 통을 따온 거예요?
네. 배우 얼굴 캐스트 한 거 따온 거예요.
그게 3D 스캔을 해서?
아니요. 얼굴을 아예 직접 실리콘 얼굴에다가 부어가지고. 보통 가발을 할 때 이렇게 한 요 정도를 접기는 하는데요. 큐티클이라는 걸 다 없애가지고 이게 머리가 뿌리 쪽하고 이 끝하고 달라요. 그래서 뿌리 쪽으로 갈수록 이 큐티클이 있어갖고 엉키거든요. 엉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특별히 제작한 헤어는 큐티클 다 없애서 이렇게 조금 길게 잡아도 돼요.
이렇게 조용히 작업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러고서 12시간씩 앉아있어요. 블랙스완은 블랙스완에서 그 여자 이렇게 머리 이렇게 빠지면서 등에서 이렇게 깃털나고 하는 거 그것도 마이크 마리노가 메이크업을 하고 저는 그 페이크 헤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크스타월 게리 올드만 오스카상 탄 거 그 헤어 그리고 여기 이제 엑스맨에서는 거기 블루 비스트라고 전체가 다 이렇게 블루로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숱이랑 전부 다 했어요. 그거로
영화를 아무래도 하다 보면 이 보안성 특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작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보안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저희 사인하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그다음에 뭐 디자인 같은 거 어디로 밖으로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배우들이랑 직접 사진들을 다 찍잖아요. 그런 거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인터뷰를 못 했었어요. 왜냐하면 보여드릴 게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프로덕션에서 다 가져가요. 영화가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이제 만들어줘서 메이크업 테스트만 끝나면은 거기다 주고 그래서 하나 그래서 가발을 갖고 있는 가발이 없어요.
야, 혹시 올게닉?
올게닉 없을 거야.
맛있네.
소피아 어서 일하는데.
소피아는 왔다 갔다 하잖아. 디지털도 하다가 패브릭도 한다잖아. 지금은 애기 나서 집에서 애 키우고 있어.
났어?
서로 그 언니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이요? 일을 잘한다. 근데 맡기면 일 잘해요. 뭐 다른 거 따질 게 없어요. 일을 일단 잘하니까 저거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성격이 좋으니까 사람들이랑 다 잘 어울리고 그래서
똑같아요. 근데 다이애나도 똑같아요. 일 잘하고 성격 좋고 근데 네. 그 안 그러면 살아남기가 힘드니까 울은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나 제일 처음 이 시작했을 때 언더월드 할 때 스티브가 나 늑대 머리에 스냅 붙인다고 막 꼬매고 있는데 테이블에 페이퍼를 안 깔고 머리를 놓고 꼬매니까 스티브가 너는 페인터들을 리스펙을 안 한다는
그렇지.
How dare you? 페이퍼를 안 깔고 일을 하냐고
그래서
막 혼내들어서 무서워서 한번 온 적은 있는데
아까 전에 그 내 맨인 블랙 2 거기에 내가 락과 엘리언으로 출연을 해서
내 영역이 아닌데 배우를 하다가 배우를 얼굴도 안 나오는 배우지만 배우를 하다가 나 그거 못한다고 감독한테 욕먹어서 그때 그날 내가 5일 딱 하고서 다시는 이걸 하나 봐야 그냥 집에 와서 울었어. 맞아. 배우 일 하다가 울었어요. 내 일 하다가는 운 적 한 번도 없어요.
누구보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친자매와 같이 의지하는 두 사람.
기술은 진짜 저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배운 거거든요. 저 가르쳐주신 분이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꺼리낌없이 다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다음 사람한테 똑같이 베풀어야죠.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책으로 써서 가르쳐드리기도 힘든 부분이고 그래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아카데미 그 분야가 윅메이커에 대한 분야가 없어요. 헤어 메이크업만 있지 가발에 대한 게 없어요. 특수 분장만 들어간 거라면은 거기에 이제 헤어룸을 갈 수가 있을 수도 있죠. 제 포트폴리오 하나 보고선 저를 고용을 해서 한 게 저한테 기회를 준 나라니까 저는 한국에서는 글쎄 이런 일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정말 큰 배우들이잖아요.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나 있었을까? 그렇게 다크사워처럼 이렇게 정말 배우도 좋고 스크립트 좋고 그런 좋은 영화들 일하는 거 계획이라고는 좋은 영화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오늘은 할리우드의 특수 의상 디자이너 바네사 리 씨와 특수 가발 아티스트 다이애나 최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전은아 씨에게 여권은 그야말로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디든 떠날 수 있다는 점이 그녀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는데요. 그녀가 여행을 떠난 곳은 어디였을까요?
해외는 제가 여권을 때가 대한민국 여권을 지고 일본 갔다 오고 중국 두 번 갔다 왔어요. 중국에 갈 때 너무 뿌듯했어요. 탁 국적을 탁 이렇게 제가 대련공항에 내려서 판진 쪽으로 가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경찰에 올라와서 신분증 검열 하는데 대한민국 국적 그 여권을 탁 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쓱 지나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그런 사람들 오르면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잡혀갈까 봐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대한민국은 또 120개 나라 비자 없이 간다는 그 자체가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게 너무 좋죠.
중국에서 숨어 살던 그 시절과는 다른 환경에 전은아 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행지인 일본에서는 탈북민에 관심 있는 한국 시민을 만나는 경험도 했다는데요.
일본에 갔을 때는 그 아는 목사님이 거기서 선교활동 하셨어요. 그래서 덕성대 다니며 방학에 야 우리 목사님이 놀러 오라는데 가자. 그러니까 숙식 다 그 그분이 제공해주고 구경 도쿄랑 구경 다니는 것도 다 가이드 해주시고 해서 편하게 했는데 도쿄에 가서 온천도 가보고 했는데 온천에서 딸 데리고 아주머니 대한민국 아주머니 만난데 우리가 북에서 온 탈북민들이다 우리 여권을 내가 이렇게 일본에 왔다 하니까 너무 반가워서 자기 딸이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이 많대요. 중학교생인데 그래 우린 데와서 우리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여권이 있어도 못 가는 고향 이 북한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고요. 평화통일에 대한 바람과 함께 자기 생각을 전했습니다.
통일이 돼야만 우리나라가 더 강대해지고 북에 있는 우리 부모 형제들도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희망은 너무 절실하죠. 근데 지금 경제적으로 순식간에 하면 휘청거리고 하니까 어떻게 겨루가 돼서 조금 조금 이렇게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조금씩 조금씩 북한 경제를 올려 세우고 어느 정도 올라선 다음에 다 통일되면 더 좋겠는데 그 바람이 언제 이루어지겠는지 희망뿐입니다. 평화 통일을 하면 좋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야 될 거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질감을 없애고 좀 더 아, 한민족이다. 우리가 한민족이 이래 통일을 해야만 우리가 강성대국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좀 더 도량 있게 저도 속상합니다.
그래서 만약 통일이 된다면 또 남북이 왕래가 된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부터 물어봤는데요.
북한에 가서 하고 싶은 거는 제가 돌격대 시절에 가 있던 김일성 특각 있는 그 경성 온천이 나오는 거기 가서 커피숍을 이쁘게 짓고 커피숍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맨 커피만 파는 것보다도 공방,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려놓고 여러 가지 공방을 하는 거기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한경북도 경성군에 있어요. 김일성 부자가 항상 8월, 7, 8월 여름에만 놀러오던 특각이 있는데 제가 거기 돌격대 생활하면서 한 4년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름답거든요, 경치가.
그렇게 전현아 씨는 돌격대 시절을 떠올렸고요. 자기 고향에 돌아가 소소한 상점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우리가 왜 거기 들어가 있었냐면 거기는 항상 경비 군대들만 있는데 군사 도로를 닦았어요.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쪽에 와서 그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거 그쪽으로 경성으로 해서 무상군 연사라는 그쪽으로 쭉 연결 도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연살내가지고 중국으로 빠지는 이렇게 도로를 군사적 요충지로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거기 하여튼 한경북도 전 주민들이 가서 다 그 공사를 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안에가 들어가자면 초소가 세 번 검열을 해야 돼요. 두가 아니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계곡이 흐르는데 집을 이쁘게 짓고 진짜 거기 산천어도 많고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7, 8월이 되면 그 목장에서 사슴이랑 겠다 풀어놔요. 사냥을 하겠고 김부자가 진짜 이쁜 데거든요. 진짜 거긴 공기도 좋고 거기 높은 데 올라가면 이렇게 백두산도 보여요. 통일돼서 이제 거기다가 거기서 완전히 관광지 꾸리면 대박치죠. 온천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전현아 씨는 고향 함경북도 무산에 관한 얘기를 전했고요. 또 어렸을 적 함께 뛰어놀았던 친구들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탈북민 전현아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동부 명문사립대학인 아이비리그 시리즈 세 번째, 미국 동북부 뉴저지주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하버드대학교,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 예일대학교에 이어서 영국 왕실의 정식 인가를 받고 미국 신대륙에 세워진 고등교육기관입니다. 1746년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장로교 목회자들이 영국 조지 2세 국왕의 칙령을 받아서 뉴저지 지역에 뉴저지 칼리지라는 이름의 새로운 대학교를 설립하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날 아이비리그 명문사립대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교의 모체가 됩니다. 38년간 미국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선승호 씨의 도움말입니다.
네, 당시만 해도 영국 왕실에서 미국 식민지 대륙에 대학 설립을 인준하게 될 때에는 식민지의 지도자나 목회자 양성을 위한 것이 목적인데 프린스턴 대학교는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외국어와 순수 학문을 가르친다는 교육 현장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특정 종파를 초월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문장을 넣어 문호 개방을 허용했지요. 개교하면서부터 지식과 이성을 탐구하며 전달하는 사명을 교육 이념으로 삼고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학부에서부터 연구중심대학교입니다. 연구중심대학교라는 것은 Research University라고 하는데 대학 학부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인이나 직업교육을 위주로 하는 학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학문 그 자체를 연구하는 대학입니다.
네, 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첫 번째 강의는 뉴저지 엘리자베스타운이라는 곳에서 목회하고 있던 조나산 디킨스 목사의 응접실에서 10명의 신입생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한 출발은 아니었다고 해요.
개교한 지 불과 몇 달 만인 1747년에 조나단 디킨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마을 뉴저지 노학에서 목회를 하시던 에런 버르 목사님이 이 신생 대학교의 총장을 맡기로 하고 캠퍼스도 자신의 목회지가 있는 노학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최초로 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지요. 1756년 가을학기가 시작되면서 에런 버르 총장은 다시 대학을 지금의 캠퍼스가 있는 프린스턴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네, 이 에른버르 총장은 프린스턴시로 캠퍼스를 이전한 후에 당시 뉴저지 주지사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서 이 교사를 신축하고 네서홀이라고 명명하는데요. 영국 국왕인 윌리엄 3세를 기리기 위해서 설립된 이 건물은 당시 신대륙에서 단일 학교 건물로는 가장 큰 건물이었고요. 영국과의 독립전쟁 때는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교육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네, 영국군과 독립전쟁을 치르는 동안 프린스턴의 단일 교사였던 이 네서 홀은 영국군과 미국군에게 테러로 점령당하는 격전지이자 군대의 막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독립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던 1777년 1월 3일 프린스턴 대전투에서 영국군이 프린스턴 교정에서 마지막 후퇴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방어성을 구축하고 있던 전투 사령관이자 훗날 미국 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을 역임한 알렉산더 해밀턴의 마지막 공격으로 영국군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전투 상훈이 아직도 프린스턴 교정에 남아있고 1956년 네서홀 설립 200주년 때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3센트짜리 우표가 발행되기도 했지요.
네, 1783년 네서홀에서 당시 미국의 의회격인 연합회의가 처음 모이는 영광을 안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프린스턴 대학교 캠퍼스는 1783년 6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비록 몇 달간이긴 하지만 신생 독립국, 미합중국의 초대 수도 역할을 하는 역사적인 의미도 갖게 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학교가 설립된 지 150년 만에 학교의 이름을 바꿉니다. 1896년 개교 150주년을 기념해서 학교 부지가 있는 프린스턴 시를 기념하면서 프린스턴 대학교라고 개명하는데요. 당시 교수진의 대표로 우드로 윌슨 교수가 국가에 이바지하는 프린스턴 대학교가 되자는 명연설을 합니다. 그로부터 6년 후인 1902년에 윌슨 교수는 프린스턴의 13대 총장에 선출되는데요. 네, 어쩐지 많이 듣던 이름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예, 한국민에게도 익숙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주창했던 미국의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윌슨 대통령이 프린스턴 총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이 프린스턴 대학교는 급성장을 이루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이 윌슨 총장 시절 프린스턴이 양쪽으로도 급성장을 거듭해왔지만요. 윌슨 총장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질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데도 그의 헌신을 다했습니다. 특히 그 시대적 상황으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큰 금액인 1,200만 달러를 모금해 프린스턴 대학교가 미국의 대표적인 종합대학 중의 하나로 변모하는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반대도 있었지만 대학교 수전을 두 개로 늘리고 행정구조를 광범위하게 넓히면서 1, 2학년 교과 과정에서는 순수 인문 학문의 폭을 더욱 넓히고 3, 4학년은 전공 과정을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교육계획을 실시했습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계속해서 프린스턴 대학교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현재 약 5천 명의 학부생과 2,800 명의 일반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학부생의 98% 정도가 이 캠퍼스 안에서 거주하면서 대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해서 세계적인 석학들로 이뤄진 1,200여 명의 교수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 한 명당 학생이 불과 5명 꼴이라고 하네요. 손승우 씨 도움 말 더 들어보시죠.
네, 프린스턴은 종합대학이면서 선구자적인 연구 중심형 대학인데요. 비교적 작은 규모인 덕택에 학생들과 교수진이 신입생부터 4학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밀한 접촉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교수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개인의 인격 성장, 지도력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물로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명문 대학교들 중에 하나가 바로 프린스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교는 또 재정적인 풍요함을 누리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수의 학부와 대학원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가 하버드, 예일, 코넬, 다트머스 같은 다른 7개 아이비리그 대학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건 27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프린스턴에는 의과대학원, 경영대학원, 법과대학원 등의 전문 대학원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설명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행정부와 교수진이 지난 수십 년간 석학들의 지혜를 모아 고민하면서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은 대학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출 때 대학의 사명을 다하고 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학부 교육의 수준이 높아야 하고 둘째, 일반 대학원에서는 순수 학문 연구가 부단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프린스턴은 이 두 분야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전문인 양성을 위한 전문 대학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가장 저명한 학과로는 공학, 경제학, 역사학, 정치학 등이 있고요. 특히 3, 4학년 학생들과 석박사 과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드로 윌슨 스쿨은 정치가나 외교관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학교인데요. 공공정책과 행정학, 국제관계학, 정치학 등과 관련한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면서 이 하버드 공공정책 전문대학원인 케네디 스쿨과 쌍벽을 이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부에서는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아주 높은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 대해서 재밌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 여행시는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주인공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히스토리 메이커 두 명의 여성을 소개합니다. 지난 1월 14일 미국에서는요. 미국 여성의 아름다움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놓은 한 여성이 탄생했죠. 바로 미국 최고 미인을 선발하는 미스 아메리카 대회가 열렸습니다. 미스 아메리카인 만큼 이 대회는 결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미혼 여성을 위한 미의 대전인데요. 그런데 이날 최고의 미인으로 뽑힌 여성이 1921년 시작한 이 대회 역사상 최초의 공군 장교여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매디슨 마시 소위 만나보시겠고요. 두 번째 주인공은 최근 열렸던 에미상 시상식에서 아시아계 최초로 여우 주연상을 받은 엘리 웡씨 소개합니다. 도성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미스 아메리카 대회 역사가 참 오래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대회는 뭐 외모는 물론이고요. 지적인 아름다움 또 미국 사회에 어떻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를 함께 평가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뭐 각 주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과 미모를 갖춘 18살에서 28살 사이에 젊은 여성들의 미의 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성을 또 상품화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까지는 뭐 소수의 언론만 1년에 한 번 열리는데도 이 대회 소식을 많이 다루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미 언론 매체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왜 그런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우선 이 대회가 어떻게 열렸는지 알아보죠.
네. 자, 피플지와 CNN 등 미국 주요 언론이 다룬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월 14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2024 미스 아메리카 대회가 열렸고요. 미국의 50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모두 51명의 미국인 여성이 이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네.
자, 5명의 결선 진출자를 호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준결승 진출자들은 피트니스 런웨이 산책을 선보여야 했고요. 인기 주제로 토론도 했고 장기 자랑 또 이브닝 가운 프레젠테이션 등 네 차례의 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마지막 우승자로 메디슨 마쉬가 호명됐죠.
그렇습니다. 마쉬 씨는 그 앞선 순서에서 자신이 17살 때 췌장암으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췌장암의 위험성을 알리는 운동을 벌이게 된 사연 등을 공개해서 관중의 공감을 얻었고요.
네.
장기자랑 순서에서는 16살 때 자기가 비행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것과 관해서 아주 극적인 연설을 해서 또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매우 침착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도 있었고요. 그런 매너로 관중을 사로잡았는데요. 자신이 최종 우승자로 불리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네. 손가락으로 막 자신을 가리키면서 내가 맞습니까? 정말이에요? 내가 맞습니까?
네. 뭐
이런 모습으로 감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년도 미스 아메리카가 왕관을 씌워주지 않습니까?
네.
그 순간까지도 너무나 놀란 모습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화려한 빨간색 긴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네.
무대 앞으로 걸어나가면서 조금씩 진정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새로 탄생한 미스 아메리카의 모습을 미국 주류 언론들이 일제히 다뤘습니다.
네.
이 언론들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그녀가 최초의 공군 장교 미스 아메리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막 감동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역 군인이 미스 아메리카로 뽑힌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일반적으로 이 군인이다라고 하면은 아름다움보다는 강인함, 애국심을 대명사로 인식되기 때문에
네.
현역 장교가 최고의 미인이 됐다는 소식에 참 미국은 물론이고요. 해외 언론도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네. 뭐 뉴스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언론이 탑건을 꿈꾸던 여성이 미스 아메리카 왕관을 썼다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자, 탑건이라고 하는 것은 1인자, 최고를 뜻하는 말인데요.
네.
미국의 공군 조종사들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영화죠. 아주 인기가 높았던 할리우드 영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미국 공군도 소셜미디어 X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Our Airman, 우리 공군 장병 메디슨 마쉬 소희가 최초로 현역 군인 미스 아메리카입니다라고 축하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 그럼 주인공 메디슨 마쉬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주시죠. 수식어가 참 많더라고요.
진짜 많습니다.
네.
일단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요. 말씀드린 대로 이 여성이 현역 공군 장교이기 때문입니다.
네.
계급이 공군 소위입니다.
소위.
예, 올해 22살이고요. 174cm 키의 금발의 백인 여성입니다. 아칸소주에서 원래는 태어났지만 콜로라도주로 이주를 해서 이번에 콜로라도주 미인대회 우승을 했고요. 이번 대회 그러니까 결선 무대에 미스 콜로라도로 출전을 했습니다.
네.
마쉬소위 공군사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바로 지난해 졸업을 했는데요.
네.
사관생도로서 학교에 승낙을 받아서 미스 콜로라도에 출전을 해서 우승을 했고요. 졸업 후에 이렇게 미스 아메리카 대회 참가한 겁니다.
네.
또 공공서비스 분야의 리더 양성 프로그램인 트루먼 장학생으로 뽑혀서 지금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암 진단에 관한 연구에도 열정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사연이 있죠. 아까 어머니가 췌장암이었다고 했죠.
네, 네. 자, 미국 언론 매체 투데이에 따르면 마슈 씨는 지난 2018년에 17살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 휘트니 마슈 씨는 췌장암으로 숨졌는데요. 마슈 씨와 가족은 고인이 된 이 휘트니 마슈 씨의 이름을 딴 민간단체인 휘트니 재단도 세웠습니다.
네.
이 재단을 설립할 목적은 췌장암 연구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재단은 마슈 씨의 고향인 아칸소주 포트스미스에 열린 마라톤 같은 행사를 통해서 25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네.
마슈 씨는 어머니가 암 투병 중에도 열심히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췌장암이라는 게 증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
연구에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란 딸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죠.
네.
마슈 소위는 이 매체에 아직도 자신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분이 어머니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것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런 어머니를 만났던 것은 매우 큰 행운이었다면서 어머니는 봉사를 최우선으로 가르쳤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스 아메리카로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이 군인이자 췌장암 환자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을 대표한다면서 미스 아메리카로서 대표성을 갖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미스 아메리카라는 자리가 자신이 췌장암 치료법을 찾기 위한 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보인 겁니다.
네.
마슈 소위 휘트니 재단을 대형 암 연구 재단으로 키우고 싶지만 지금은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췌장암 환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국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네. 2024 미스 아메리카 메디슨 마슈 소위라고 불러야 되겠죠.
네.
또 대학원생이라서 뭐 공부도 하고 미스 아메리카 활동에 참 바쁜 1년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혜택을 받고 또 어떤 일정을 갖게 될까요?
예. 자, 미스 아메리카 우승자는요. 학문적 또 전문적 노력을 위한 5만 달러의 장학금을 받습니다. 이 조직이 교육과 봉사를 통해서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상위 15명의 결선 진출자와 다양한 부분의 우승자에게도 추가 교육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장학금과 커뮤니티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네.
메디슨 마슈 소위 대회 직후 각종 언론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네.
최초의 공군 장교 미스 아메리카로서 교육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만나는 등 다양한 일정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회 출전하기 전에 뉴욕포스트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네.
만약 내가 왕관을 차지한다면 어린 소녀들에게 군 복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군인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암 연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얘기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축하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슈 소위의 인스타그램에 마슈 소위가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남자친구로부터 청혼을 받은 사진을 실었습니다.
어머나.
많은 사람이 메디슨 마슈 소위의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행시 히스토리 메이커 두 번째 주인공 소개해드릴까요? 자, 올해 에미상은 뭐 그 어느 때보다 다양성이 돋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자, 저희가 소개해드릴 아일리 웡 씨. 아시아계 최초로 에미상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네요.
네. 자, 지난 1월 15일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에미상 시상식이 열렸죠. 이 에미상은 미국 텔레비전계 최고 명예 시상식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시상식에서 아시아계 최초로 처음으로 여우 주연상 수상자가 나와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화제 주인공은 말씀하신 대로 엘리 웡 씨입니다. 미국의 배우이자 코미디언 그리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비프 한국 그 제목으로는 성난 사람들이라는 곡 붙여져 있는데
네.
이 드라마의 주연으로 출연해서 이 한인 남성과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겪는 성격파 연기를 보여줬고요.
네.
이날 시상식에서 텔레비전 영화 부문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네.
자, 비프 성난 사람들은 10부작 드라마입니다. 지난해 4월에 공개된 직후에 넷플릭스 시청 시간 그 10위 안에 5주 연속 이름을 올리는 흥행을 거뒀는데요. 이 엘리 웡 씨는 앞서 열렸던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처음으로 아시아계 여우주연상 받았고요.
네.
비평가들이 주는 크리틱스 초이스상도 받는 등 뭐 상복이 터졌습니다.
네. 자, 엘리 웡 씨가 이 드라마 말고도 인기를 끌었던 작품들이 있었다고 하죠.
예. 자, 그녀의 아주 독특한 코미디 스타일과 다양한 텔레비전 쇼 그리고 영화에서의 역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넷플릭스 스탠드업 스페셜인 베이비 코브라라는 게 있었고요. 하드낙 와이프가 주목을 받게 했던 작품인데요.
네, 네, 네.
이를 통해서 여성과 어머니로서의 경험을 특히 강조하면서 엘리 웡 특유의 유머를 선보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또 아메리칸 하우스와이프 그리고 인사이드 에이미 슈머 같은 텔레비전 시리즈에도 등장해서 뭐 배우로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네, 저도 엘리 웡의 그 스탠드업 코미디를 봤었는데 안티 페미니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페미니스트 때문에
네.
집에 있고 싶은데 일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웃음을 자아냈던 내용이 네. 있었는데 자 에미상 최초의 아시아계 여우주연상 그런데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네, 네. 자 엘리 웡 씨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인 아버지 그리고 베트남계 이민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아, 미국 내 이민 1세대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인터넷 잡지 디파이닝 컬처에 따르면 엘리 웡 씨의 성장 배경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웡 씨의 어머니는 1960년에 홀로 미국에 와서 다른 베트남 사람들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이유로 웡 씨의 성장 과정에는 어머니의 나라인 베트남보다는 아버지의 모국인 중국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연기를 전공한 건 아니었어요.
예. 자,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UCLA를 다녔는데요. 네. 여기서는 아시아계 미국인 연구를 전공했습니다.
네.
UCLA에서 그녀는 라프 더 코요테 데 케어스 극장 회사 멤버였는데요. 여기서 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학은 2005년에 졸업했습니다. 엘리 웡 씨는 스탠드업 코미디 경력을 쌓기 위해서 뉴욕으로 이사를 합니다. 지난 2011년 연예 전문지 브라이어티는 그녀를 주목할 만한 10명의 코미디언 중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여배우 엘리 웡 씨하고 나란히 같은 부문의 남우주연상을 탄 배우 한국계 미국인 스티븐 연 씨였던 것도 또 이번 에미상 시상식에서 주목할 점이었죠?
맞습니다. 네. 스티븐 연 씨, 바로 비프에서 엘리 웡 씨의 상대 배역으로 등장합니다. 넉넉한 형편의 사업가로 출연한 엘리 웡 씨와는 다르게 스티븐 연 씨는 그 어려운 형편의 하청업자로 나왔었는데요. 미국 내 이민자들의 그 다양한 계층의 삶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성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양한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최근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박물관 상설전시실을 마련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북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고요.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 개입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합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북한인권박물관 전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동영원 기자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잖아요. 그게 뭐냐면 항상 말을 조심해라. 집에서 부모들이 하는 얘기를 밖에 가서 이렇게 막 함부로 떠들지 말고.
북한인권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시. 낯선 말 표현의 그림자 가운데 한 영상 전시물에서 탈북민 강철환 씨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박물관은 북한인권정보센터 3층에 조성됐는데요. 20여 년 동안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해온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이 박물관을 조성하게 된 취지는 무엇일까요? 북한인권박물관을 담당하는 안하영 연구원에게 들어봅니다.
2003년부터 이제 북한인권정보센터라고 북한인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그걸 보관하고 피해자분들을 지원하는 일을 지속해왔는데 이제 이 목소리들을 좀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더 북한인권 개선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서 이제 이런 박물관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인권 박물관이 이제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인권 침해를 알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이제 박물관 전시뿐만이 아니라 조사하는 공간도 옆에 함께 있고 연구원들이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공간이 같이 있고요. 또 옆에는 시민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공간도 함께하고 있어서 이 모든 전체를 좀 박물관의 한 형태로 지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그동안 수집한 인권침해 증언자료와 더불어 탈북민과 한국 시민이 기증한 매체 자료 또 기록도 볼 수 있는데요.
처음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년 동안 이제 수집하고 기록해온 것들 중에서 일부를 전시하고 있는 아카이브 섹션인데요. 하나원에 들어가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북한인권과 관련돼서 언론에 나왔던 신문 인터뷰 자료들이나 그런 것들도 기록한 거를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수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탈북민분들이 직접 한국에 오셔서 수기를 쓰시면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수집을 해서 이제 인권 침해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모든 기록 자료들을 다 보관하고 있고 그중에서 일부를 전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소에는 8만 6천여 건의 인권 침해 사례와 또 5만 5천여 건의 인물 기록이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그중 일부를 공개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니 탈북민들의 증언 영상이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저희처럼 이제 일상적인 말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 반동으로 될 수 있는 자유롭게 말을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이제 증언을 통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 섹션입니다. 그래서 다섯 분의 북한이탈 주민분들이 본인이 직접 경험하신 사례나 아니면 가족의 이야기나 아니면 들었던 얘기들을 직접 이제 증언을 해주시고 있는 섹션입니다. 그동안 많은 북한인권 관련된 일들이 대중분들이 뉴스나 이런 미디어로 많이 접하고 계신데 저희는 이 공간을 통해서 조금 경청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하고 싶었어요. SNS나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보는 거는 금방금방 지나가는 하나의 정보로 소비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그런 증언들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들어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시사하는 섹션이기도 한데요. 이 다섯 명의 탈북 증언자 가운데 탈북민 현양 씨를 만나 어떤 마음으로 이 전시에 참여하게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2014년에 북한을 탈출했어요. 저는 직접 제가 경험한 경험과 목소리를 기증했죠. 뭐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남한에 와서 살면서 여러 가지 뭐 일을 살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또 남북한에 제가 처한 상황들을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 문제 거창하겠지만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제가 북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공유하는 거 그거밖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네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그냥 한 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양 씨는 북한에서 어렸을 적 자신이 겪었던 인권 침해 중 한 사례를 전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쓰던 일기장을 이제 소각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역시 인권 침해 한 종류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러니까 일기장이라는 게 어릴 때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는다라고 이제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그대로 적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생각을 계속 적는 그런 반복적인 나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됐었던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거기에 누구도 모르는 내 생각을 계속 적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친구들이 보고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느꼈습니다. 아, 여기서는 내 생각을 마음대로 종이장 위에도 옮길 수 없는 사회구나. 내가 학교에서 있는 그대로 쓰라고 배웠던 거는 그냥 배움에 불과했구나. 실제 생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느껴서 엄청 그때 몇 권 두꺼운 책 몇 권을 울면서 소각했던 기억이 나요.
더불어 현양 씨는 북한인권 박물관을 통해 북한 현실을 관람객이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길 바랬고요. 또 그 다음 공간에는 북한 주민들의 음성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전시물이 마련됐습니다. 다시 안하영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여기는 챕터원 공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아시아 프레스라는 북한 전문 매체에서 이제 기증해 주신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음성 자료인데요. 2013년대에 이제 북한 주민들과 직접 통화한 기록을 이제 기증을 해주셔서 그 통화 내용을 들어보실 수 있고 그 내용은 이제 북한에서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그게 2013년에 한번 개정이 되었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북한 주민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 2013년 당시에 북한의 감시 검열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인터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투리도 저희랑 다른 것도 있고 또 용어도 생소한 것도 이제 없진 않다 보니까 자막이랑 같이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특별전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탈북민 선모 작가가 그린 봄의 강산과 임진강을 둘러보고 오는 길에 기록한 이 작가의 글이 선보여지고 있었고요. 그 옆에는 여러 개의 스피커가 설치된 사운드 아트 작품이 있습니다. 김영섭 작가의 설치 작품으로 통제되고 억압받는 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고요. 이 특별전을 지나 두 번째 공간으로 가니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북한의 현실에 주목하는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사실 1990년대 후반부터 많은 외부 정보들이 북한으로 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밖에서 들어간 말들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보 외부 정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알리고 싶어서 이제 이 섹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민복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제 북에서 쓰셨던 일기 중에 하나를 이제 기증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북한에서 이분도 이제 삐라를 보고 탈북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정보를 보고 탈북을 하셔서 지금 한국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이민복 씨의 생활수첩과 함께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 여러 미디어 매체가 전시되고 있고요. 이렇게 전시실에는 탈북민들이 기증한 물건과 또 익명으로 기증해준 라디오, 또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인권박물관을 운영하는 그 소감은 어떨까요?
처음으로 이런 상설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는 데 대해서 작은 공간이지만 이제 보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이 전시를 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워낙 북한이나 인권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하는 부분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풀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북한 인권 활동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느낄 수 있는 전시물도 있으셔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느꼈다 이렇게 후기도 많이 남겨주셔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는 북한 인권에 관심 있어 찾아왔다는 한 대학생이 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최승빈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때도 인문계 학생들을 모아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에 관한 정식은 아니지만 네, 소논문을 제작한 경험이 있고요. 평소에도 북한 관련 뉴스는 나올 때마다 찾아본 편인 것 같습니다.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 북한 자체에 관한 관심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위장 성경과 삐라 전시물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표지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백두산 혈통은 어떻게 완성되는가로 숨겨져 있고 펼쳐보면 성경이 나오는 책인 것 같은데 억압 속에서도 진실을 추구하려는 몸부림처럼 느껴져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8, 9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북한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 이전 세대와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북한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고 또 한반도에 이런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고민을 한번 여기 와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